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거 오늘 분명히 이거 누가 또 손을 대서 왕왕거리고 오르간도 왕왕 커지고 그랬는데, 예, 집사님 나중에 같이 손 한번 봐요. 우리 지난 출애굽기 16장에는 희한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배가 고파가지고 하나님 배고파요 이러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특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입니다. 원망 불평.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대비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인구 대비 우리 저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들이 이민족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PhD DNA가 몸에 제일 많은 사람들 같아요. 다 같이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따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박사학위를 보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종류가 많은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박사학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 그게 뭔가 하면은 원망 불평 박사학위예요. 이 사람들 원망 불평 박사학위. 이건 뭐 지금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 애굽에서 지금 나와서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요 막 척척척척 군대같이 해서 항우를 짜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만큼만 뭐가 틀리면 수 틀리면 요만큼만 수 틀리면 막 왕왕 막 원망 불평하는 거 있잖아요. 그 16장에를 보면 그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빛처럼 내려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 너희들 40년 먹고 사는데 왜 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까? 16장 4절 한번 보십니다. 먹고 살라고 주셨죠.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요? 비같이 이거는 뭐 전무후무한 얘기입니다. 전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다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양식만 주시면 되시는데 주시면서 뭐라 그럽니까? 복잡한 내용들이 뒤에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루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라. 양은 어느 정도 해라. 그리고 6일째가 되면은 어떻게 해라. 그리고 그게 남아있거들랑 그걸 다음날까지 두지 말아라. 다음날 내리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면 그거를 양식을 빛처럼 내려줬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살라고. 그거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은 내가 그렇게 양식을 빛처럼 내려주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제대로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뭐하려고요? 시험하려고 그런다고. 4절 뒷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리고는 이제 16장에 그런 내용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해도 그 다음날 안식일 다음날은 이게 안 내린다 그랬는데 다음날 막 나간 사람이 있죠. 이거 다음날까지 두지 마라 그랬는데 다음날까지 안 두면 걱정이 돼가지고 다음날까지 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벌레가 나고 막 냄새가 났다 그럽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도 희한한 백성들입니다. 희한한 백성. 이제 17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장에는 사건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역시 박사학위를 가진 이 박사들, 무슨 박사인지 알죠? 그렇죠? 원망불평 박사들. 그 원망불평이 또 다른 것으로 하나 튀어나오고 또 다른 사건 두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진짜 기억을 잘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쩌면 더 진도는 나가지만은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겁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어디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오늘 17장은 전부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르비딤이 어딥니까? 그러면 지도 착 갖고 와서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출애굽기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무슨 논쟁이 심합니까? 지금 전통적으로 얘기하던 그 출애굽기의 노정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걸어갔던 길을 이렇게 다 보면은 지금 시나이 반도 있는 데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있는데 거기에 모든 유적들이 거기 다 있다 그러면서 막 사진 찍어가지고 그 유적을 어마어마하게 한국에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어마어마하게 갖다 놓은 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고 자기는 얘기를 안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갖다 놨습니다. 사우디 왕족의 한의사 주치의로 있던 사람이 자기는 리걸리 그리고 휴가 때마다 막 다니면서 보니까 이건 뭐 시내산은요, 6.1 전쟁 났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시내산을 싹 뒤졌습니다. 시내, 광야의 시나이 반도를. 왜요? 출애굽기가 기록된 것이 전부 그곳이라고 생각하고 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40년 동안 있었던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지금 시나이 반도가 누구 건지 알죠? 애굽 겁니다. 이집트 겁니다. 왜 이집트 겁니까? 자기들이 막 딜을 할 때 거기는 만약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흔적이 거기에 가득가득 있으면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을 할 때 거기를 떼어서 줘버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근데 거기가 뭐 시내산이다 그리고 뭐 광야라 그러는데 하나도 흔적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지금 뭐 사우디 정부에서 맡고 군인들이 맡고 한 지역들을 다 가보면은 이 나라가 그런데 뭐 개발은 둘째 치고 그걸 그 손을 못 대게 해서 그렇지 들어가면 뭐 사람들 뼈부터 해골부터 시작해서 막 묻힌 거 그다음에 출애굽에 나타나는 그 흔적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떨기나무 책이라는 걸 하나 썼고 떨기나무 2도 책이 나왔습니다. 떨기나무 2. 그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분하고도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가봤나 그랬더니 참 위험하지만 많이 다녀봤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왜 여기를 르비딤 그러면 출애굽 쫙 피면 르비딤이 어딘지 착착착 시내산하고 나오잖아요.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지금 그 노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그분이 얘기하기 전부터 아, 좀 이거 이상하다.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밑에서 진을 치고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여지는 동선이 그러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르비딤이라는 것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설교에 이게 다루어질 겁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왜 다루어집니까? 이번 주일 설교 제목하고 설교 내용하고 여기하고가 이렇게 연관이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 내용만 일단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어떻게 합니까? 막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물이 없어서 우리 목말라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냐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2절 뒷부분 한번 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동그라미 한 쳐나 볼래요? 아니 목말라서 목말라 죽겠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냐고. 그 동그라미를 한번 쳐나 보십시오. 근데 저 뒤에 가면은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여호와를 시험했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3절.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뭐합니까? 원망하여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어찌해서 네가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내서 우리를 여기서 목이 말라서 죽게 하느냐? 16장에는 배고파 죽게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제가 이 사람들 무슨 학위 갖고 있다고 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박사학위 가지고 있습니다. 원망불평에는 막 앞장섭니다. 그러면 원망불평 안 하면 어떡하라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막 이제 화가 날 만큼 지금 화가 나가 있는 거죠. 4절. 모세가 여호와께 확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돌 맞아 죽겠습니다. 그게 4절이죠, 그렇죠? 4절 뒷부분.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뭐요? 돌질하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뭐요? 내 지팡이. 이런 거 나오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모세가 앞장서고 장로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면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 다음에 6절. 6절은 아마 성도 여러분들 아마 네모나 이런 거 다 쳐져 있죠. 안 쳐 있으면 6절은 네모를 치십시오. 네모를 치고 하이라이트를 치고 그게 뭐를 입히시든지 눈에 쫙 들어오게 하십시오.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또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이제 장로님들 데리고 지팡이 잡고 가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바위,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앞에 서라 그럽니다. 한번 보십니다. 8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어떻게 해요? 서리니 제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제 모세하고 장로들하고 쭉 데려가서 내가 호렙산 바위 위에 선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바위 위에 선다는 겁니다. 바위 위에 서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바위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무엇을 치라? 반석을 치라. 그 다음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위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칩니다. 어디를 치죠? 바위를 칩니다. 그런데 누구를 치죠? 여호와 하나님을 칩니다. 제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NIV 성경을 보면 내가 바위 옆에 서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 제임즈 버전을 보면 내가 바위 위에 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문에도 정확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 설 테니까 네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치라는 겁니다. 그럼 바위를 치면 누구를 쳐요? 여호와 하나님을 동시에 치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위에서 뭐요? 물을 내겠다고 그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여튼 하고 그렇게 했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물이 나옵니다. 바위를 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누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성경이 그랬잖아요.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치는 겁니다. 그러면 반석을 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치면서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물을 내겠다고 그럽니다. 참 희한한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호와를 시험한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저 위에 2절 뒷부분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럴 때 그 시험하는 내용이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걸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7절 뒷부분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뭐요?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따라오고요. 자기들은 인도해내고 열재앙이 있고 피를 칠한 곳은 죽지를 않고 뭐 죽음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고 하는 걸 다 체험했는데도요. 지금 내한테 뭐가 이상하면 그게 또 막 원망 불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무엇을 구하나?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표적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요거 지금 제가 네모를 해놓은 거 잘 보길 바랍니다. 여기 이 자연과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위 덩어리, 차돌멩이가 그게 물이 몇 프로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몸을 때렸다 그러면 뭐 어떻게 물이 쭉 빠져나왔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지만 돌멩이가, 바위가 물이 몇 프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쳤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구절 시편 114편 8절 앞에 나올 겁니다. 시편 114편 8절.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할 때 그 나중에 시편 기자가 그때를 회상하고 토라 그다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시를 지었습니다.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면 못 정도로 돼야 물을 마시잖아요. 200만 명이 어떻게 마십니까? 그래서 저가 반석을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면 차돌로 뭐요? 샘물이 차돌멩이가 뭔지 알죠? 그러니까 차돌멩이로 샘물같이 물이 콸콸 나오게 했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이야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성경 말씀 믿으세요? 예, 저는 조금 무식해가지고 이 말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면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죽었다가 사는 거 믿는 사람이죠. 그 죽은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 모양을 가지고 그리고 루아흐라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돼서 리빙 크리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산영이 됐잖아요. 산영이 된 그런 것도 다 믿습니다. 그거 믿는데 이걸 왜 못 믿어요? 바위 가지고 치는데 그냥 바위돌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 있겠다 그러는 거기를 쳤는데 그 권능으로 그걸 하나님 왜 못 하세요? 그래서 후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차돌로 뭐가요? 샘물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차돌, 샘물. 참 이미지가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 차돌멩이 속에 물이 몇 프로인지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막 그래봐야 뭐 한 2% 3% 그리고 돌도 물은 있습니다. 한 2% 3% 안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다. 물이 생명의 물이 쫙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우리 앞에 찾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한 군데 더 찾겠습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78편 15, 16 78편 15, 16 이 사건도 역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먹고 산 거를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78편 15절 16절 우리 15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고요. 16절은 남자 성도님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여자부터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아멘.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반석을 쪼개가지고 깊은 수원에서 물이 확 흘러듯이 그렇게 해서 먹였다는 겁니다. 떨기나무라는 그 나무를 보면은 자기가 보기에는 다니면서 보니까 이 돌이 그 돌인 그 위치가 그 위치고 그러는 돌을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돌이 두 개를 딱 잘라 쪼개져서 큰 돌이 두 개를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이 서 있는 그 밑으로 물이 흐르는 게 확 패여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이제 시나이 반도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면서 이렇게 된 흔적들이 거기에 막 그렇게 많더라 그러면서 그런 사진. 이제 19장하고 이런 데 가면은 시내산 꼭대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모습이 있습니다. 우레, 빡빡한 구름, 천둥, 번개 이런 게 막 산에 막 갖다 내리쳤거든요. 근데 시나이 반도에 있는 데는 그런 산이 하나도 없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게 이제 그 밑에는 200만 명 이상 가까이가 진을 쳐도 되는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은 아무도 못 올라가게 사우디 군인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족같이 생긴 데는 다 못 가게 막아놨는데 그 산 꼭대기는 보면 거무죽죽하게 산 머리가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사진으로도 보여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바위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잖아요. 그 물이 나게 해서 2200만 명 가까이가 계속해서 먹고 사는 것을 출애굽기는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지금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진짜 쪼개 있더라고. 쪼개시고 깊은 수원에서 나는 것 같이 저에게 물을 헙쪼기 먹게 하시고 16절 또 반석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뭐같이요? 강같이 흐르게 이렇게 해서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고 의심이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불평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40년 계속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이 사람들은 우리가 참 본받아서는 안 되는데 우리는 딱 본받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여튼 다시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6절 우리 천천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머릿속으로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은 언어가 picturesque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림 언어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언어가 진행되는 동안에 내 머리는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리셔야 이게 좀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6절 우리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원망 불평 많은 백성에게 물을 한량없이 많이 주셨는데 사람도 먹고 짐승도 먹고 참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지금 반석 위에 지금 누가 섰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섰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해석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서 이걸 해석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중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지나면서 위에는 구름 기둥이 떠 있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 아래와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고린도 전서. 이제 한번 주실래요? 10장. 요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그냥 읽고 치우고 넘어가고 치우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이 사건은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한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요게 요가하고 같이 있으면 소리가 왜 죽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이거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 좀 연구 좀 해줘요. 안녕하세요. 많이 좋아졌죠, 그죠? 그럼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강사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할 때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뒤에서 들으니까 죽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리 죽으면 저도 이렇게 할 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거나 얘를 죽여놓거나 이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쓰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들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쉬울 텐데 이렇게 뱅뱅 꼴대가 있습니다. 이때는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뒤에 나올 때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기둥 불기둥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 가운데로 지났잖아요. 그게 무슨 사건입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요? 이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옛날에 있었던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잠겨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는 하나님만 붙들면 되니까 다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얘기할 때 세례잖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장차 올 메시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집단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구름 밑으로 그다음에 바닷가로 지나게 하면서 뭐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세례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례를 받고 좋아요. 이거는 뭐 의미가 나중에 또 밝혀지면 또 보시고 그다음 3절 보실래요? 3절 다 같은 신령한 무엇을 먹었습니까? 식물을. 이게 뭐예요? 이건 만나잖아요.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린 거를 신령한 식물이라 그러고 우리 주님은 내가 하늘 떡이라 그러죠. 그렇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 다음 보십시오. 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출애굽기 지금 16장에서 원망불평하는 백성들 그들 앞에 장로님들 인도해가지고 바위 앞에 하나 서게 하고 그 바위를 치라 그럽니다. 그 바위 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니 그 반석을 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쳤는데 반석만 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도 쳤습니다. 뭐 물론 성자 하나님을 친 거겠죠. 뭐 하여튼 하고 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콸콸 나왔습니다. 이 반석이 뭡니까? 그럴 때 우리는 돌덩어리, 차돌멩이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신약에 와서 영적으로 깊이 하나님의 저기 3천층까지 하나님 천국까지 갔다 왔잖아요. 3천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그때 가르쳐 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건 그 사건은 예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사건은 예수 사건이라고. 그렇게 목말라서 기진맥진해서 죽어가는 광야의 내 백성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먹인 것처럼 그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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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세대에 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리라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바울은 이걸 자기가 지어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건 누가 바울의 말이라고 그럽니까? 이게 바울이 쓰는 고린전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이렇게 원망불평을 많이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같이 묻어서 같이 일어나게 하는 거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하나님 너무 시험하지 마세요. 이 백성들을 이렇게 해서 시험한 역사로 해서 막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다 밝혀져서 예수님이 누군지 메시아가 누군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거는 성경에 싹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이거 참 쉬워요. 근데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기도는 어떨 때는 너무 힘이 들면 뭐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있고 10시간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2박 3일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굶으면서 40일을 굶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뭡니까? 그러면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렇게는 하는데 그게 뭐가 빠져 있습니까? 감사.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감사. 감사. 왜요? 이렇게 광야에서 원망불평하는 이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콸콸콸콸 넘치게 나왔잖아요. 차돌멩이에서 물이 콸콸콸콸 넘치듯이 주셨잖아요. 이제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사건까지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힘든 것 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부르짖으면서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럴 때 훨씬 더 하나님의 큰 은혜들이 임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그렇게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 만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기도가 감사만 거기에 들어가도요 우리 기도가 살 거예요. 절대로 원망불평하듯이 속에 만큼 있고 그런 거 없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내가 염려거리가 있는데요 이 염려거리를 제가 기도거리로 바꿉니다. 그런데요 제 마음은 편치는 않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며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리하면 그 성경 구절은 내 몫도 아니고 우리 몫도 아니에요. 누구 몫이에요? 하나님 몫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모르셔도 돼요. 안 해오셔도 돼요. 그 앞부분은 우리가 실천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참 귀한 성경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역하고 이렇게 원망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주셨더라. 그렇게 주셨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물 마시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러면 뭐 먹고, 무슨 물 먹고 살았습니까? 40년 동안 물은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곳저곳 막 옮겨 다녔잖아요. 물을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유대인 학자들은, 그리고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바위가 크고 무겁지만 이 바위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끙끙끙 하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는 비가 안 오잖아요. 광야에는 저수지가 없잖아요. 물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물을 이제 주셨으니까 물을 이제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건 정말 잘 보셔야 돼요. 이 사건도 같은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사건인가? 르비딤입니다. 르비딤. 르비딤에서 처음 최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가 일어납니다. 전투가 일어났는데 좀 이상한 전투예요. 우리가 군사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이걸 이렇게 보면은 좀 이상해. 우리가 봐도 좀 이상해. 우리와. 근데 왜 르비딤에서 싸웁니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라는 족속들하고 싸웁니다. 아말렉하고. 근데 아마 그냥 추측하기에 이 르비딤 근처에 물이 있었던 것 같아. 이 르비딤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장악하고 있나 그러면 이 아말렉들이 장악하고 다 이렇게 막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추측을 합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말렉이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이제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너오거나 이런 거를 못하게 하면 전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은요, 아말렉을 진짜로 싫어하시고 아말렉을 진짜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항우를 벌려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광야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전쟁이 있거나 이럴 때 참 어디서 전쟁을 하는가 하면 전부 앞에서 전면 앞전자, 앞에서 이렇게 전쟁이 붙습니다. 전면전 할 때, 뭐, 전부 다 할 때 전자 말고, 이제 앞에서 붙는데, 이 아말렉은요, 성경 말씀 보면 꼭 뒤를 와서 칩니다. 꼭 뒤를 와서. 뒤를 와서 치는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애굽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아말렉이 너희들을 쳤던 것을 기억해라. 그들이 뒤에 있는 연약한 자들, 뒤에 있는 어린아이들, 뒤에 있는 보급품들, 이런 것들을 다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삭 빠르고 얼마나 야비한 민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은 나중에 가면은 천하에서 뭐 하라 그래요? 도망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처음 붙는 겁니다. 처음 붙는 전쟁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물이 등장하고요. 그리고는 이때까지 있었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이제 한번 보십니다. 8절. 때에 아말렉이, 아말렉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아말렉. 아말렉. 네, 아말렉 때문에, 나중에 사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어디에 싸웁니까? 르비딤. 이 르비딤이 아까 바위 위에서 물 나온 데잖아요. 막 원만 불평 해냈던데.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누구요? 여호수아 처음 나오죠. 이 여호수아 이때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때 나이가 한 40살 조금 넘었을 거예요. 한 40살. 40살 근처에서 조금 넘었지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자기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이제 자기가 광야에서 40몇 년을 있었는데 내 나이가 지금 80몇이라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데뷔할 때가 그때가 한 40살이 좀 더 됐습니다. 어린아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어떻게 해요?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어디에? 산꼭대기에 서리라. 왜 제가 이게 군사학을 전공한 우리들은 아니지만 이걸 잘 유심히 보라 그러냐 그러면 지금 카리스마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지팡이를 잡고요. 나를 따라라 그리고 정예 부대를 끌고 가서 막 싸워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처음 등장합니다. 지금 햇병아리 같은 처음 등장하는 요소를 딱 갖다 세우면서 이제 그 데뷔하는 거죠. 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산으로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중요해서 싸워야 되는데 모세가 이때 나이가 한 80쯤 되지만은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하고 나서도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신명기 앞에 한번 조치를 해요. 모세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모세 40년 전이에요. 이 죽기 40년 전. 그게 이제 오늘 사건인데 너희가 이거 말고 신명기 34장 7절 있어요? 예, 있네. 모세의 죽을 때 나이가 얼마요?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어떻게 해요? 쇠하지 않아요. 이게 120살 때입니다. 근데 40년 전에 80살 때는 펄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펄펄하면 자기도 나가서 싸워야죠. 막 화음을 지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경 간단해요. 자기 산에 올라가더라고. 그리고 밑에는 와! 그러고 싸우더라고. 근데 와! 그러고 싸우는 게 밑에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어디하고 상관이 있어요? 산 위에하고 상관이 있어.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를 하면은 밑에가 이기더라고. 밑에가 아무리 악을 쓰면서 막 싸워도 산 위에서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은 밑에가 지더라고요. 그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걸 알아요.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오신 것이 눈에 보이는 겉으로의 어떤 대단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더라고.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럴 때는 오늘 뭐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에요. 오늘은 아말렉하고 싸워하고요. 땅을 요만큼이라도 빼앗으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 땅을 요만큼 안 뺏기고 저들의 땅을 이만큼 빼앗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할렐루야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 싸움은 무슨 싸움이에요? 기도 싸움이더라고요. 기도. 이제 한번 봅니다. 제가 이제 바깥 공기 좀 들어오게 할게요. 8절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양쪽이 진을 쫙 쳤습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그림 그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백성들 그 단칼에 몰고 싹 죽일 텐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에 싸우라. 그러니까 사람들 막 힘 있는 사람 나오세요. 20살 이상, 60세 이상, 60세 이상 안 돼요. 지금 힘을 못 써요. 허리가 굽었어요. 나가요, 나가요. 이러고는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말렉과 이제 싸운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어떻게 합니까?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단합니다. 밑에는 여호수아가 젊은 여호수아가 군인을 끌고 싸우고 위에는 산 위에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11절 연필이 있거나 뭐 하이라이트가 있으면 11절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좀 해놓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 보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 손 들고 있으면 되죠. 이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또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은 다 치면서 자기 백성의 장자들은 다 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빼내왔는데 지금 밑에서 하나님이 함께 손만 들고 있으면 이기는데 그 다음 성경구절을 보면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이거 손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보지 말고 손이 왜 내려오게요? 팔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간단해요. 간단해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11절은 표를 다 했을 때고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이 뜻은 뭡니까? 11절의 뒷부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안 내리면 되는데 손이 내려옵니다. 왜 내려옵니까? 손이 아픈 거예요. 왜 내려옵니까? 이게 피곤한 거예요. 왜 내려옵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리면 저기 지는 거를 자기 눈으로 뻔히 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바위에 앉히고는 손을 막 이렇게 갖다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올려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굉장히 귀한 교훈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출애굽 하셔가지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는 이게 처음이잖아요. 자기들이 지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저들이 100명을 데리고 왔으면 우리는 120명, 저들이 칼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더 날카로운 것, 저들이 창을 가지고 왔으면 우리는 더 긴 창,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들이 이런 수법을 썼으면 우리는 이런 수법,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싸움이 되든지 간에 너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끌어갈 때에 어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뭐가 먼저라고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거를 성경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가르쳐주시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교인들이 이제 개업을 하거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제가 많이 봅니다. 그러면 제가 개업할 때는 늘 가서 드리는 성경 말씀 똑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 다 명철이 뭔가? 명철. 명철이 뭐예요? 명철이? 근데 그럴 때는 명철이 우리말로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어는 간단합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언더스탠딩이 뭐예요? 아,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그 장사를 하기 전에 이 장사는 이렇게 해야지 그런 언더스탠딩이 있어요. 위치는 어디에 잡아야 되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문은 언제 열어가지고 뭐 가게 물건은 어디서 떼와야 되고 이 언더스탠딩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건 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뭐에 따라서 움직입니까? 내 언더스탠딩에 있어. 내 명철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거의 100명이면 100명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지금 내 장사를 가장 잘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의지해야 됩니까? 그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나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라고 그럽니다. 사랑하신 성도들, 그 싸움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거의 대부분이 뭔가 이렇게 할 때는 내 언더스탠딩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서 일을 배워봤더니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그거 안다. 그거 소중한 거 안다. 그거 노하우라는 거 나도 안다. 그런데 기도부터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중에 뭐 개업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뭐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벌써 내 머릿속에 선지식이 있습니다. 선경험이 있어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부터 먼저 의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하라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아주 미련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장사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 무시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무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 먼저 하고 기도 붙들고 그거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는 거죠. 오늘 전쟁이 났습니다. 한 줄도 저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가 없습니다. 사사기나 저 사무엘상 이런 데 들어가면요,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전쟁했는지가 많이 나옵니다. 어떨 때는 앰뷰시,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딱 숨어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확 덮치는 거?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몇 군데로 나눠가지고 막 뒤를 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구절은요, 그런 거 한 단어도 없고 한 문장도 없습니다. 그런 전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요, 전략에는 왕이잖아요. 왜 그걸 다 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왜 그걸 다 생략을 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 그런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하나님 우리 아이 막 기도하는데 기도를 오래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정성껏 마음 다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피곤한 거야. 이제 한번 보십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모함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모세의 손이 지금 억지로 올라간 거죠. 자기는 지금 막 피곤, 혼자 있으면 피곤한데 이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올라간 채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멘. 이걸 책에 기록해서 왜 기념하라 그럽니까? 그리고 대대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라 그럽니까? 기도해야 돼. 기도 정말 중요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가 얼마나 비상합니까? 제일 먼저 그 비상한 머리를 쓰려고 그럴 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상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 저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트시기도 하고 하는 거를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자식들 귀 속에다가 들려주라는 겁니다.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뭐예요? 깃발. 여호와는 내 깃발이라고. 그 깃발만 들고 다니고 그 깃발만 붙들고 다니면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고 이걸 주시더라고. 근데 그 깃발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는 뭐 하는 그에게 함께 하시나요? 기도하는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죠. 싸우는 그에게가 아니라 기도하는 그에게 함께 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특별히 여자분들 얼마나 그 아이 안고 울었습니까? 내 이 아이 위해서 평생 기도하리라. 그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 얼마나 가슴 졸였습니까? 싸고 짠하고 돌아올 때까지 참 아이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갔습니다. 아이가 대학교 갈 때는 또 다릅니다. 또 이상한 싹, 왜냐면 그때는 완전히 끊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애들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집에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대학은 집을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데려갔다가 차에서 운전하면서 엉엉엉엉 울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이 울지 마, 울지 마, 닦아주고 우리 둘이서 잘 살면 되지 이런지 우리 교회도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뭐라 그러죠? 속으로 기도해야지 아이 위해서. 그런데 그 기도 오래 가던가요? 그 왜 오래 안 가요? 내 코가 속자라.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 주변에 나에게 일어나는 문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그런 것 때문에 네가 피곤하더라도 네가 기도의 손을 내리면 내가 그렇게 가슴 속에 품고 내가 있는 그 자식이 죽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존재는 너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음 전쟁에서 이걸 가르쳐 주실까?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 붙들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밖에 해줄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길고 나가면서 하나님만 붙드는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거를 이렇게 보실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왜 설교할 때마다 우리 자식들을 위한 기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식을 위한 기도는 내가 안 하면 해줄 사람이 이 천상 천하에 아무도 없는 거 아시죠? 목사님이요, 전도사님이요, 옆집에 아저씨가요. 그 옆집의 아저씨가 우리 자식 위해서 눈물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 그 아저씨는 불륜관계예요. 해준다 그러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우셔야 돼. 지금 우리 자녀들이 사는 세상은 다 힘든 세상입니다. 아이들은 그냥 매일매일 사니까 모르지만은요,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이 붙들어주셔야 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아이에게 믿음 잘 심어주시고 이런 기도는요 참 진지하게 하셔야 돼. 눈물 흘리면서 하셔야 돼. 그런 생각만 해도 눈물이 쭉쭉 흐르고 이렇게 하셔야 부모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은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지만은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막한 거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이걸 진두지휘에서 끌고 가야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전투가 능률적으로 됩니다. 그걸 아는 모세가 그것은 이제 신병, 지금 이제 야전군 사령관 처음 세워가지고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발걸음이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조금 있으니까 기도가 끊어집니다. 왜요? 피곤해서. 성경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장난친다고 벌을 많이 써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 드는 게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지 제가 잘 아는 목사예요. 특별히 교회 와서 벌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썼습니다. 장난 많이 치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막 앞에서 막 하는데 저 뒤에서 손녀를 고사리 손 들고 이렇게 했는데요. 진짜 아파요. 막 내리면 와서 내리지 마라 그러고 막 이러고 이제 손 아픈 게 알아요. 피곤한 거 알아요. 제가 모세 심정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하라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하라는 겁니다. 네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들이 있잖아. 그래서 첫째 사명이 자식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돼. 기도. 기도. 죽을 때까지 우리 기도의 끈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시간이요, 한 33분쯤 됐는데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 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한 장에 머물러서 지금 주님 성경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고 때리고 그랬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바위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 위에 서겠노라. 하나님 아버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 참 고성이 오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치는 것을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생이 각박하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여호와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명을 더 죽여야 되고 어떻게든지 힘을 더 모아야 되는데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가슴에 잘 새겨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기도 박사가 되게 하시고 칭찬 듣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늘 문 여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복으로 대해주시고 두 자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은 또 몰라도 그 자녀들 마음속에 믿음 허락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이 좁다고 다니며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 때문에 이 땅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시고 오가는 소식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먹는 우리는 힘내어서 또 주님의 사역하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장은 집에 가셔서 정리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18장 들어가면 모세가 일하는 곳에 장인 어론이 찾아옵니다. 장인 어론이 2장에 보면은 이름이 루엘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은 18장 1절 보면은 이드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드로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같은 종씨라서 이드로를 좋아합니다. 그 왜 이름이 다릅니까? 하나는 제사장 직분할 때 하고 그냥 이름하고 아마 그렇게 해석들이 돼요. 근데 하여튼 하고 이드로가 외우기가 좋습니다. 루엘보다는 이드로. 이 사람이 와서 이제 모세 와이프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데려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자녀들도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나이가 어리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하고 이제 와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그런 영광 돌리는 게 쭉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모세한테 이렇게 가봤더니 모세가 너무 바빠요. 밖에 사람들이 쫙 줄 서서 기다리고 모세는 사람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이렇게 따라야 됩니다. 이러면서 하는데 하루 종일 그러고 있습니다. 이 이드로가 그걸 가만히 이드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드로는 그 이방 제사장이에요. 그걸 이렇게 가만히 보고는 하나 뭐 가르쳐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지금 유대인들요. 어떤 정보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의 정보망은 미국도 잘 못 따라갑니다. 그 정보망이 이렇게 바깥쪽으로도 발달되어 있지만 자기들 속으로도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오늘 그게 셋업이 됩니다. 오늘은 원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일이 되지만 이거를 이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다 사용을 해서 나라를 끌고 가는데 사용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앉아서 하루 종일 모세가 그렇게 있으니까 당신 그렇게 하면은 번아웃 된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너 당신들 지쳐가지고 일 아무것도 못하고 백성들도 지쳐가지고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실래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어떻게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15절 모세가 대답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다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리고 오면은 내가 율례와 법도 이런 걸 다 가르쳐주고 어떨 때는 싸움 시비가 있으면 그것도 해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17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큰 그림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이게 작은 그림을 그리면 뭐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큰 그림을 그려보면은 선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선하지가 못합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방인이 해주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셋업이 됩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혼자서만 다 하니까 이렇게 힘들잖아요. 18.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뭐라고요? 기력이 세아리네. 에너지가 다 이런데 쏟아버리는 겁니다. 모세가 기도도 해야죠. 모세가 백성을 다스리기도 해야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19절.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Some advice 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고 그 하던 거는 다 하는데 방법을 달리 하라는 겁니다. 큰 문제나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면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오면 자네가 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다 맡겨라. 그러면서 맡기는 시스템이 뭡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데 21절 네모를 하나 쳐놓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21절은 많이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묵상해야 됩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왜 많이 묵상해야 됩니까? 주변의 사람들을 뽑을 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뽑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굉장히 귀중한 게 하나가 셋업이 되는데, 그 셋업되는 인물을 이렇게 뽑아보라는 겁니다. 21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아멘. 이거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뭐 제사장들이 뭐 하거나 아니면 연구한 거 아니에요. 이방에 있는 제사장이 보니까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다른데 다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사람을 뽑는데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랬습니까? 거기요, 제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덕을 동그라미 안 칠래요? 이제 제덕이 뭐 같아요? 재물 많은 거예요? 덕망 있고? 아니죠. 제덕은, 재는, 그러니까 재와 덕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재는 사리 판단이 분명한 걸 얘기합니다. 재는. 덕은 뭐예요? 인격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지금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신앙은 기본이에요. 신앙은.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을 뽑고 뭘 뽑는데 신앙 좋은 사람 뽑는, 아, 교회 신앙 다 좋죠. 신앙 좋은, 성격 나쁜 사람 뽑아놓으면 목사 아주 힘이 듭니다. 신앙 좋으면서 성격 나쁜 사람 뽑아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신앙은 기본이에요. 신앙은. 그러니까 뽑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사리가 분명한 사람.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덕. 앞으로 절대로 신앙 좋다고 뽑아주면 안 돼요. 성격이 아주 나쁜데. 그런 사람은 회개하고 성격이 다듬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 옆에서 기다렸다가, 하나님 아버지 왜 사람들이 나 안 뽑아주지? 나 정도 신앙이 좋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깨달음이 와서, 아, 내 성격이 좀 유별나구나. 그래서 고치면 그때 뽑아주시면 돼. 그때도 안 늦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사람 뽑는 기준을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제 덕. 제가 뭡니까? 사리가 분명하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해도 상식이 통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은 사람을 품잖아요. 막 꼬치꼬치 따지고 싸우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제덕이 겸전한 자, 곧 그 다음 신앙이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 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뭐라고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이렇게 그릇이 1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거를 리드가 될 수 있으면 10명, 10부장. 한 50명 정도 리드가 될 수 있으면 50부장. 한 100명 정도 되면 100부장. 한 1000명 정도 되면은 1000부장 세우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알란 질문 드립니다. 지금 200만 명 정도가 지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면 1000부장 몇 명 세워야 돼요? 아, 힘들죠? 200만 불을 안 만들어 봤어요. 200만 불을 만지면서 1000불씩 나눠 봤으면, 아, 이게 한 2만 명, 2만 개 되는구나 이럴 텐데, 지금 이거, 이제 60만 명으로 쳐서, 장정들 60만 명으로 쳐서 하면 또 다르지만, 여튼요. 천부장도 많고, 백부장도 많고, 십부장도 무의무장이 많아요. 거물같이 쫙 사람들이 얽힙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누가 텐트에서 막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쬐끄만 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십부장이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아유, 이쪽에서 양보하면 끝나겠구만. 좀 손해봐, 이쪽에서.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면 다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지금 저기 이제 광야에서 저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요, 누가 만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이 와서 이러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게 셋업이 되잖아요. 이게 셋업이 돼도 자기들끼리 싸우는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는, 이제 19장, 20장, 21장 쭉 가면 배상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상법은 상세히는 안 보지만요, 배상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얘기 드리고요. 이제 나중에는 다음에 공부할 때 드리고, 21절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뽑습니다. 그래서 22,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뭐하게 해요? 재판하게 하고, 그리고 작은 일은 그들 스스로 맡아서 하게 하고, 큰 일은 모세 자네가 하면 되네. 이렇게 해가지고 25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무엇이 제 덕이 그 동그라미 쳐놓으십시오. 교회는 돈 많은 사람 뽑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신앙 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면서 나가는 그 가운데서 사람을 뽑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돈 없으면 직분을 못 가지더라는 교회가 있으면 그거는 정말로 교회가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는 교회예요. 없어도 일 잘하고 제덕이 겸비하면 뽑아주고요. 있어도 이 부분이 모자라면 뽑지 않고 이게 교회가 이렇게 잘 순기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덕이 겸전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이렇게 해서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에너지가 이제는 싹 흩어져서 이제 모세가 자기 일을 하잖아요. 모세가 에너지가 생기고 충전할 기회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부르더라고. 너 올라와라. 그러고는 시내산으로 데려 올라가서요. 그 어마어마한 성경에 기록되는 시내산 언약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건 다음 주를 볼 거예요.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어떤 미국에 있는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인데 어느 날 러시아에 갔다 출장을 갔다가 돌아오는데 비행기에서 몸이 이상함을 느껴집니다. 그 참 이상하다. 그리고는 이제 몸에 이상을 넣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희귀병이라고 강직성 척수염 뭐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런 뼈마디들에 다 염증이 생기고 이게 뻣뻣하게 자꾸 굳어가고 이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지금도 그게 완치가 불가능하고 원인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케이스예요. 이 사람이 이제 희귀병을 앓다가 이제 당신은 죽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원통하고 분한 거예요. 지금 자식들도 이렇게 보고 자기가 이렇게 편집인을 하기 때문에 서재에 가면 책이 그렇게도 많은데 저것도 다 못 읽고 그러다가 이왕 아픈 거 내 서재에 있는 거 읽을 만큼만 읽다가 죽자 그러고는 서재에 책 한 권을 뽑아서 이제 읽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책인지도 나오더라고. 책을 읽기를 시작하는데 그 책 읽는 중에 이런 말이 있는 게 성경책은 아니에요. 그 책을 읽는 중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런 내용이 그거를 쓴 사람이 성경 구절을 갖다 인용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고요? 양약이라. 내 병은 아무 약이 없다라고 지금 의사들이 얘기했는데 이게 양약이라. 내가 내일부터 그러면 즐겁게 한번 살아볼까? 그리고 즐겁게 살라 그러면 웃어야지. 그러고는 이 사람이 그 다음날부터 뭐 작은 일이건 이게 뭐 자기는 이제 죽을 사람이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즐겁게 살라고 막 하여튼 뭐만 있어도 자꾸 즐겁게 웃으면서 깔깔거립니다. 어느 날 와이프 보고 얘기합니다. 여보, 내 손가락이 피어진다? 자꾸 오그라들어. 내 손가락이 피어진다? 그리고는 이제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 계속 웃으면서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게 몸이 다 나은 거예요. 희한해요. 이 사람 뭐 성경 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쓴 책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걸 자기가 자기한테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웃자.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살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제가 지금 세상 사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크리스천의 덕목 중에 참 지키기 쉬운 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기뻐하기도 쉽고 기뻐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도 많고 기도도 잘하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도 많고 감사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 참 보기 어려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도 어려웠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도 어려웠습니다. 근데 기뻐만 봐도 이제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 명백히 기뻐하지 못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기쁨으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도록.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쓴 이유가 내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기뻐할 수가 없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이 있지 않냐고 그러면 기뻐할 수 있지 않냐고 그러면 항상 할 수 있지 않냐고 항상 한번 기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웃어서 치료 못할 병이 없다라고 이분은 그러면서 웃음이 안 나오면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면 90% 효과는 있다고. 성도님들 우리 웃자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의 양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말씀 따라서 항상 기뻐하다가 주님의 은혜 받고 쉬지 않고 기도드리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우리 삶의 폭이 더 넓어지고 우리 인생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만치 않은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다 들으셨다가 아름답게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